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 이 두 부류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좀 묵상해 볼 때 그 차이는 두려움, 경외심의 차이가 아닐까 이번에 좀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어리석은 처녀들은 잠이 들면서 자신들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안일했던 것이죠. 신랑을 만나러 가게 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심에 맡기는 마음과 준비는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은 정말 크게 다르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사랑하는 만큼 떨리는 만큼 그를 어려워할 줄 알고 자신들이 준비해야 마땅한 것들을 착실히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신랑을 두려워하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외심이라고 말하죠.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사랑과 두려움은 늘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만 치우쳐진 신앙은 안일함과 때로는 불경함을 낳기도 해요. 두려움, 즉 경외심에만 치우쳐진 신앙심은 영혼을 위축시켜 오히려 더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신앙의 어려움들 중 하나가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나머지 안일하게 지내거나 반대로 주님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꽁꽁 숨어 지내는 우리의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욱 더 존중해주고 거리를 존중해주고 어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나를 위한 사랑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잘 말씀하세요. 사랑과 두려움, 주님께 대한 두려움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 없는 두려움은 겁쟁이로 만들고 두려움 없는 사랑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지내시면서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이 마땅한 두려움을 지닌 사랑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아멘.
일본교리 이문한신부입니다. 죽음의 길은 누구나 가야 하는 여행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아름다움을 더는 누릴 수 없게 될 때 사람들은 두렵고 외로우며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임종을 맞는 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 없이 삶을 마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남은 시간 자신과 화해하고 이 땅에서 함께 산 이들과 화해하며 아름답게 이별하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운 삶은 죽음이 삶의 한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합니다. 호스피스 활동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아야 하는 영혼들에게 임하는 마지막 사랑의 봉사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일분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말글터에서 펴낸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 가운데 우주만한 사연. 막 영어를 배우기 시작해서 알파벳 B와 D가 헷갈리던 코골리기 시절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허름한 동네 미용실에서 사람 손때가 켜켜이 쌓여 광택까지 흐르던 여성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5화 비슷한 사연을 읽었다. 덜컹거리는 기차 안, 창밖을 응시하던 중년 사내가 돌연 "여보, 들판은 초록빛이네 라고 외쳤다.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다. 맞아요. 제대로 봤네요, 여보. 사내는 흥에 겨운 듯 말을 이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 하나하나가 사내의 눈에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는 듯했다. 와, 태양은 불덩어리 같고 구름은 하얗고 하늘은 파랗고. 승객들은 사내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오지랖 넓은 승객 하나가 슬쩍 다가오더니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아내에게 귀엣말을 건넸다. 아주머니, 남편 좀 병원에 데려가요.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아내는 사람들의 이 같은 시선과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사실 제 남편은 어린 시절 사고로 시력을 잃었어요. 최근에 각막을 기증받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오늘 퇴원하는 길이랍니다. 이 세상 모든 풍경이, 풀 한 포기가, 햇살 한 줌이 남편에겐 경이로움 그 자체일 겁니다.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치고 사연 없는 이가 없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몸뚱어리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우주만한 크기의 사연 하나쯤은 가슴속 깊이 소중하게 간직한 채 살아가기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사정과 까닭을 너그럽게 들어줄 사람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인 듯하다. 우리 마음속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가슴에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일까?
산책 진행의 윤영선 박으로 신봅니다. 이제 성모 마리아 찬미가인데요. 오 성모 마리아님이라는 제목이죠. 대제 공동체가 노래합니다. 성모 마리아님이시여라는 제목이고 대제 공동체의 목소리로 감상해 보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모차르트 작품입니다. 미사 도미니쿠스 주님의 날이라는 이름의 미사고 다장조 케를 작품으로 66번에 있는 신앙 고백 니키아 신경을 라이프치히 룬트 분과합 작명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겠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 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키팡처 피지오테라피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JM필로 국제 공중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아침 소금물 대신 스톡 운동하고 땀 흘렸을 때 스톡 바다의 천연 미네랄 하마를 쏙 스톡 당뇨 완전 제로 부담 없이 즐겨요 언제 어디서나 주머니 속에 스톡 상쾌한 하루의 시작 스톡 우리 가족 건강 습관 슈가 프리 시온 Drops Candy 지금 시작해요 EasyWellLife.com 지금 만나보세요 EasyWellLife.com
가톨릭 뉴스입니다. 케냐 주교단이 실업과 불평등, 기후변화, 가족구조 변동, 사회분열, 국정운영 문제 등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케냐 주교회는 8월 19일 나이로비 대교구 도눔데이 루셸 하우스에서 주교회의 사무국 전략계획 2026년에서 2035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식 자리에는 케냐 주교단과 주교회의 지원, 개발협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케냐 주교회의 의장 모리스 무아티아 마쿤바 대주교는 이 계획에 대해 케냐 카톨릭 교회가 새롭게 봉사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책임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신앙을 증언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케냐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회와 더불어 중대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적 압박, 실업과 불평등, 변화하는 가족구조, 기후변화의 영향, 기술적 변화, 사회 분열, 건전한 국정 운영과 윤리적 지도력에 관한 우려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6월 분기 Q2에는 주거용 임대 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실제 임대료 수준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너시 서비스의 본드 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분기 전국에서 새로 접수된 주거용 임대 보증금은 총 4만 980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interest.co.nz이 2021년 초부터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6월 분기 기준으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대 활동이 활발했던 것과 달리 실제 임대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주택과 지역을 합산한 6월 분기 신규 보증금 기준 중간 중위 임대료는 $600로 지난해 같은 분기 및 2024년 같은 분기와 동일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거의 오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최대 임대 시장인 오클랜드에서는 6월 분기에 13,872건의 보증금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최근 5년간 오클랜드의 6월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건수이기도 합니다. 오클랜드의 중위 임대료는 6월 분기에 주당 $650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클랜드의 중위 임대료는 이제 거의 3년 동안 $65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역 협력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오타고 지역의 세계 지방의회가 숙박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협약 체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일요일 숙박세 도입 방침을 폐지하면서 재집권할 경우 새로운 세금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센트럴 오타고 지역의회, 퀸스타운 레이크스 지역의회, 오타고 지역의회는 목요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들이 추진 중인 협약에는 2027년에 숙박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향후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은 약 2주 전 사실상 서명 직전까지 갔지만 국민당 내부의 지도부 협상으로 인해 서명이 연기됐습니다. 각 의회의 시장들과 의장은 이미 협상이 완료돼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던 협약을 다시 협상해서는 사항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방의회들은 숙박세를 대신해 어떤 대안이 검토될 것에 대한 명확한 성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계 1박당 부과하는 숙박세는 최근 정부와 체결된 오클랜드 지역 협약에도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긴급하게 통과된 법 개정으로 인해 복지수당 지급이 부당하게 중단되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새 법에 따라 일부 수혜자는 최소 52주마다 자신의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연금 수급자가 올해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루이즈 업스턴 사회개발부 장관은 지난주 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은 애초에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개발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도 확인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항을 신고하면서 처리 지연이 발생했고 일부 수혜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출했음에도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MSD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인지 지급 중단이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개별 고객 기록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모든 지급은 재개됐으며 중단됐던 금액도 소급 지급됐습니다. MSD는 현재 처리 속도가 정상적인 운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모든 수혜자가 상황 재확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지연이 대부분의 수혜자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액당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암호화폐를 매도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교환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익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액트는 앞으로 특정 개인 암호화폐를 12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 암호화폐 거래자나 사업체 그리고 1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는 사람에게는 현행 세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액트는 또 소액 거래에 대한 세금 면제를 도입해 일상적인 소액 구매에 암호화폐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약 35만 5천 명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거래 규모는 3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화폐를 취급하는 기업을 위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 스타트업이 대형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액트는 이러한 변화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세금 제도의 확실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소한 거래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질랜드 도로 화물 운송업계가 정부의 유류 소비세 인상 연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휘발유 소비세는 리터당 약 70센트이며 내년 1월 12센트 인상되고 2028년에는 6센트 이후 매년 4센트씩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은 인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당은 집권할 경우 임기 전체 동안 유료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로 화물 운송업계를 대표하는 트랜스포링 뉴질랜드는 연료세 수입이 도로 건설과 유지 보수에 사용되는 만큼 인상을 계속 미루면 필요한 인프라 투자가 부족해지고 결국 운송비와 생활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돔 칼라시는 인상 연기 제안에 경악했으며 이미 유로세와 도로 이용료 수입과 실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금액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교통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경제적 변형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부는 예정된 인상을 6개월씩 연기할 경우 매번 약 3억 달러가 필요하며 노동당의 3년 연기안은 약 18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장기 계획은 결국 유로세를 폐지하고 모든 차량의 도로 이용료, 즉 RUC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법안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이지만 실제 전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 금융시장 감독청 FMA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사기가 더욱 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금융정보분석기관인 오스트랄은 최근 수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크로우 조사에서는 대출 신청을 위해 소득을 부풀리거나 고용 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사업 활동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확인됐습니다. 사기 사례에는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서류가 반복적으로 사용됐으며 여러 대출 신청에서 같은 모기지 브로커, 회계사, 법률 회사 등이 등장하는 경우도 발견했습니다. 특히 AI를 이용하면 재직 기록이나 은행 명세서와 같은 금융 관련 서류를 더욱 그럴듯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질랜드 FMA의 루이스 웅고 집행 대응 담당 임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여 명세서 등 가짜 금융 서류를 만드는 것이 더욱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위험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제출된 정보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며 오후에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오전에 흐리고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송영림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렌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ACC 부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The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elllife.com 매트리 아큐팡처, 피지오테라피, 전망 좋은 창, 제인 필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오속준 네오 신부입니다. 자유는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세대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으로 돌려주게 될까요? 오늘은 아니온 듯 다녀가세요라는 철학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 박성희 대표님과 생명을 지키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오늘은 친환경 브랜드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 박성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 대표 박성희입니다. 아세즈라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어떻게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
그러니까 자연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다음 후손이나 우리 선배들이나 다 똑같이 아름답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뭔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흔적 없이 내가 왔나 안 왔나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까는 그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아세즈라는 얘기도 같이 하셨어요. 이 두 개가 뭐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은 저희 회사 이름이고요.
아, 이름입니까? 네.
아세즈라는 거는 저희 집 가훈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약자가 아세즈입니다.
그러면 회사 이름과 아세즈는 아세즈는 제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IBI라고 하는 그 회사 이름은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브랜드 이름은
브랜드 이름이
아세즈입니다.
아세즈. 아까 전에 제가 소개로 맨 처음에 그 인트로에 아니온드 다녀가세요라는 그 말이 아까 전에 그 아름답다는 세상이 결국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아니온드 다녀가세요가 아니라 지구.
지구.
딱 느낌표 하고 아니온드 다녀가세요.
아.
그래야 다음 후손들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똑같은 느낌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아,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교 1학년 때 쿠사라는 유네스코 서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게 가르쳐 준 그 환경에 대한 메시지이고 또 한 파트는 유한 캠벌리의 푸르게 푸르게라는 그 캠페인에 제가 한 10번을 참석했었어요. 나무 심기에. 그 우리 큰애 작은애 임신해가지고
임신해서까지도
네, 참석을 네네. 했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예쁘게 심은 나무들이 지리산, 한라산, 뭐 설악산 다 잘 자라고 있는데 네. 우리가 막 살면은 그 나무들이 다 죽으면 우리는 다시 황폐해진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유한 킴벌리처럼 그렇게 크게는 못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느님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서 그 자연을 지키자. 내가 심은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고 이 환경에서 쉽게 공기도 좋은 공기, 물도 깨끗한 물 그런 곳에서 우리 후손들이 다시는 코로나 같은 거를 안 겪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전에 그 임신을 하셨을 때 네. 그 나무 그 심으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아이들 지금 좀 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30살 넘었습니다.
뭐 한참 전 얘기긴 한데 네. 혹시 내가 심은 나무 예, 애들하고 네. 같이 가신 적 있으십니까?
나중에 그 위치를 솔직히
야, 기억 못하죠. 근데 이제 그쯤 거기 가서 야 여기 어딘가 뭐 하나 내가 심은 거야라고 아이 네가 뱃속에 있었을 때라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힘들었던 기억과 함께 그때 사회를 지금 SM의 이수만 대표가 사회를 봤었어요 MC를 아, 그런 거에 대학가요제 이제 출신으로. 그런 느낌과 함께 저희 신랑을 억지로 데려왔던 느낌? 그것까지 기억이
약간
납니다.
약간 느낌에 그 기억할 것만 기억하는 듯한 느낌. 네, 하지만 이제 고통스러웠던 느낌. 또 내가 누군가 끌고 간 느낌. 하지만 내 마음의 취지는 너무나 넓은 느낌.
네. 그래서 행복했고 그것을 대신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게 지금 지구 아니온도 다녀가세요.
근데 갑자기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대학교
때
1학년 때 그냥
후사 유네스코에서 그러니까
거기 간 김에
아니요. 조국 순례 대행진이라는
조국 순례 대행진.
지금은 국토 순례.
국토 순례.
그러니까 대장정 개념인 그거를 저는 무조건 가고 싶어서 그 서클을 활동을 했고요.
목적이 좀 다르긴 하네요.
근데 그때 환경을 알게 됐습니다.
아, 쏘.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혼자 아나바다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잠깐만. 진행하기 전부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하신 게 네. 한 30년 전 거의
45년
전 되죠. 45년 전이면 아나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였고 그냥 좋은 일이라는 개념으로 했는데 그렇게 막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사실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그 주변에서 뭐라고 했나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일단은 왜 집에다가 쓰레기를
아
왜냐면 유리 음료 먹고 나서 그 음료병도 씻어가지고 모아놓고 또 신문도 본 거를 다 다시 모아서 구석지에다가 잘 정리해놨다가 넝마주의들이 그러니까 지나가면 그렇죠. 아저씨 잠깐만요 그러고서 제가 드리면 그분들은 그게 먹거리가 된다라는 그렇죠. 걸 제가 난지도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그 아나바다 부분은 어떻게 우연찮게 그 당시에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어떤 수녀님이 옷을 1,000원짜리 옷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옷일까 하고 구경을 갔더니 알고 봤더니 입던 옷인데 깨끗한 거 빨아서 그거를 팔아서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수녀님을 봤어요. 그래서 아 그분들한테 그러면 옷도 잘 챙겨서 갖다 드리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상수 지금 어디라고 찾으라면 못 찾을 거예요. 근데 상수동 쪽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네. 버스 타고 뭐 옮겨 가서 그렇게 갖다 주면서 아 이 필요한 부분들한테는 이 돈이 되고 먹거리가 되고 삶이 되는데 나는 맞버렸구나라는 자책감을 느끼게 됐던
안 그래도 45년 50년 거의 50년 전인데 그렇게 깨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아 저희 그 학교에서 그 유네스코 서클에서 뭐를 했냐면 책을 읽고 토론하고 아. 그걸 많이 했었어요.
아.
그 책들이 거의 환경에 대한 거 사회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고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살아왔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책을 통해서 그냥 내가 어려움푸지 않았던 그거에서 좀 명확성을 가지고 그것이 좀 더 나은 내 삶으로 어떻게 변형되고 바라봐야 될지 그런 느낌이네요. 저 근데 보통은 그냥 알고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뭐 그 분리수거 한지가 벌써 꽤 되긴 했습니다. 벌써 한 20, 30년 전 되긴 네. 했는데 그것도 솔직히 그 초반에는 막 대충 버리다가
모아서
그렇죠. 벌금 때리고 뭐 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네. 그런 면에서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아까네 야 너 왜 쓰레기만 집에 가져와라고 그 얘기 들으셨는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 깊이 어떤 뿌듯함이 있으셨나 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난지도가 굉장히 예전에 쓰레기장이었던 네네, 건 네네. 아시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거기서 빵 조각이 남은 걸 주워 먹고 철 같은 거를 넝마주의 그 바구니에 담으면서 그게 돈이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그분들한테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학생이니까 돈은 없어도 모아줄 수 있는 건 모아주고 필요한 거 필요한 장소에 갖다 주고 하면은 그게 또 하나의
지금
좋은
말씀 들어오면 이제 이타주의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게 환경하고 연결되기는 그때 당시는 너무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서 보통 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로 보면 이제 시민운동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근데 환경하고 이렇게 연결시킨 게 너무, 아, 이건 정말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부분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환경 운동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나름은 그쪽에 관련되지만 제가 더 환경 제품을 제조하게 되기까지는 아, 왜 제조를 할 때 사람들이 저렇게 속이지? 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료 성분 하나하나가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환경에 오염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뭐 저만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저는 한번 당당하게 하느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제대로 수녀님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수녀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또 뭘까? 아니면 제가 무슨 제품을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행동들을 제가 무심코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나도 이제 배운 게 있는 거군요. 이게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이잖아요.
네.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된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외국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외국인 회사가 철수를 갑자기 하면서 우리나라 회사에서 이제 저희들을 인수를 안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시간도 근무 시간이 좀 짧았고 외국인 회사가 그렇죠, 월급도 외국인, 훨씬 그렇죠. 높았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 거래처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오파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수출 좀 하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오파 영업 시작을 하면서 수출을 시작을 했다가 자꾸 이제 홍콩, 대만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차라리 그러면 내가 수출을 달러를 벌어들여서 수출하는 것도 좋겠지만 남들이 수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는 것도 괜찮겠다. 아. 좋은 원료를 싸게 사서 우리나라 제조회사에 도움을 주면 그 부분들이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간접적인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원료를 수입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네.
그중에 하나가 향료고 지금 저의 먹거리가 된
근데 그 첫 제품이 천연 살충제?
네네.
였어요. 사실 이게 처음 나오기에는 그때 뭐 천연까지 나왔을 때 별로 이렇게 그 인식이 네. 사람들 그 정도까지 인식은 없었거든요. 나왔을 때 만드실 때나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많이 냉대를 당했죠.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과거에는 살충 효과가 좋은 게 짱이지
네.
이게 천연이든 말든
네.
아니 도리어 이런 말도 있죠. 천연이 더 효과가 떨어진다.
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죠?
하지만 저는 조금 기능이 좀 떨어져도 자연을 해롭지 않게 하고 사람한테 해롭지 않은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천연 살충제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도 9시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우리가 콜레라라고 혹시 아세요?
네네네. 네.
콜레라 여름 장마철 이후에 이게 페퍼포그처럼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하얀 연기를 네. 뿜는 거를 저는 굉장히 좋은 건 줄 알고 미친 듯이 달리길 잘하니까 쫓아다녔습니다.
아마 그 시대, 그때 그 뭐냐 초등학교나 그쯤 됐던 네, 애들은 아주 그거를 또 엄마도 어머니가 또 이런 말도 했잖아요. 저런 거 많이 마셔야지 네 속에 있는 것도 없어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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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아, 저 나한테 안 좋은 거를 죽이는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엄청 아마 지금 그 제 생각으로는 40대 후반에서 한 50대는 분명히 그때 뭔가 있어 아니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해졌나 잘 모르겠으나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그 하얀 연기를 맞으면서 제가 엄청 달리기 1등 하던 실력발이라요 진짜 트럭을 같이 따라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9시 뉴스에서 그것이 우연히 뭐 때문에 들었는데 천연 물질이 아니라는 걸 듣게 됐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저대로 몸에 해롭다라는 건 일단 뒷전이고 왜 굳이 몸에 안 좋은데 벌레만 죽인다고 저렇게 뿌리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해가 될까라는 생각을
그걸 언제 하셨습니까? 그거를?
제가 좀 괴짜라서 좀 일찍 알았습니다.
몇 살 때?
그 중고등학교 때.
이야 거의 뭐 그때만 해도 그냥 그걸 연결시키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아, 이거를 한번, 천연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될까?
그때 벌써?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만들려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대학교 지나서.
그쪽 인식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네, 그게
하죠.
이제 계속 어렸을 때부터 했던 생각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네. 그, 대학 졸업하고 아기 난 다음에 이제 푸르게는 더 이상 못 따라다니는 이제 나이도 됐고 힘도 들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캠페인을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던 중에 그 살충제를 천연으로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가 경제학과 출신인데 뒤늦게 화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과정으로 말은 천연 살충제를 대신할 수 있는 천연 한방 추출물, 산화초 추출물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세즈 제품의 모든 방부제 역할을 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대답이 나올지 상상은 되긴 하지만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천연 살충제 효과가 좋습니까?
진짜 그 농약처럼 좋지는 않습니다.
아, 솔직하십니다.
예.
네네.
하지만. 우리가 그 화장품이든 이 세제 같은 거 만들 때 의뢰에 들어가는 기능성 제품들이 저는 저희 제가 이제 일명 아미즈 세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 이니셜만 이제 모아가지고 한 건데 그 아미즈 세븐이 견딜 수 있는 방부제를 안 넣고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기능성 원료를 넣고 아무리 더 좋아도 방부제를 넣어야 된다면 저는 빼버립니다.
어느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식의 문제이긴 한데 네. 살충제는 모든 것을 박멸해야 된다라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세고 뭐 강력하고라는 걸 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세면 인간한테도 어떤 좋지 않은
네.
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게 해롭지 않은다고 한다면 뭐 요새 그 몇 년 전부터 조금 러브버그
네네.
얘기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게 해충이 아니어서
네.
죽일 수 없다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들도 필요한데 우리는 벌레라고 하면 놀래가지고 와! 막 네. 이런 것만 하니까
네.
그 안에서의 우리와 공존해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죠. 이롭게 하는 것들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벌레가 뭐 다 죽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해충이
그렇죠.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해충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해충이냐면 저한테는 사람들에게 그 안 좋은 진균이든 세균이든 뭔가를 전달을 해서 안 좋다고 하는, 그러니까 제일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들의 그 케미칼 같은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다가 몸속에 축적되는 부분.
그렇죠.
그거를 막고 싶은 게 제 욕심인 겁니다.
욕심이 아니라 가장 큰 목표이자 희망이시겠네요.
네,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을 더 찾고 있는지를 인식해서 네. 더 좋은 것들을,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요새 해충들이 더 무서운 게 이제 면역이 있어서 더 센 거를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네.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유석이 부릅니다. 홀로 아리랑. 생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화인코리아 코퍼레이션 박성희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제품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번 여쭤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어쩌면 그쪽으로 또 특화되어 있으니까 또 화학까지도 공부하셨다고 하니까, 친환경 제품 고를 때 소비자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성분을 먼저.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우리는 성분을 보기보다는 친환경이란 말 표현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뭐 그거 있잖아요. 유기농도 이게 그냥 유기농이 아니라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뭐 분류가 한 네다섯 개 딱 되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이라고 그냥 고르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또 가끔씩 이 말 표현은 좀 가슴 아프지만 속고 사는 것도 있어서 한 그런 부분에서 그냥 만약에 성분이라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아 어떤 걸 좀 봐야 되는구나라고 가이드를 좀 마련해 주신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그러니까 환경 운동을 하는 게 더 맞지라는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진실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 기술적으로도 솔직히 많이 부족하고 너무 일찍 또 이쪽에 눈이 뜨이다 보니까 진짜 안 넣어야 된다라는 제품 원료는 무조건 안 넣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성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는 저는 치약 부분도 제가 원했던 성분을 딱 이렇게 그 대기업 출신인데 이제 조그만 이제 정년퇴임 할 때쯤 돼 중소기업으로 와서 제가 이런 걸 원합니다 하면서 성분을 다 줬어요. 근데 이걸로 절대 치약이 안 나온대요. 근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와서 치약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했던 대기업에서나 이런 치약 일반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뭐 방부제부터 계면활성제부터 뭐 이렇게 저는 몸에
기본,
좋다고
기본 세팅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하나도 안 넣다 보니까 저는 좋은 거를 넣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안 좋은 거 빼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성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럼 남들이 따라서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는 있는데 조금 힘들 때가 있고 진짜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그 에코서트라든지 블루엔젤이라든지 진짜 생분의 뭐 99.9% 아니면은 어떤 그 기본적으로 맨손으로 설거지 해도 괜찮고 맨손으로 그걸로 세안을 했더니 전혀 피부에 자극이 없더라라는 그런 거 위주로 목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원료 성분이 아로마 오일까지 에코서트급을 공급해주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네네네. 그거를 제가 어쨌든 세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독점까지
있어서 조금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고객하고 제 스스로 약속을 했다면 아무리 원가가 올라가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영덕계로 만든 키토산만을 꼭 집어넣어서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덕계로 키토산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새우 뭐 이렇게 동남아 쪽에서 오는 그런 키토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것도 요만큼.
한번 여쭤보는 게 그 말씀하시다가 에코서틀,
네,
블루 엔젤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유럽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환경이, 그러니까 제품도 먼저 개발이 됐고 환경도 먼저 오염을 시킨 게 유럽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기 그렇죠.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 더 빨리 깨어서 아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됐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든 나라가 독일이었거든요.
그렇죠. 독일이죠. 네,
그래서 독일에서만 유일하게 블루엔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최초의 어떻게 보면 환경 인증이에요. 그런데 그 독일 빼놓고는 받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블루엔젤을 도전을 했는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코리아는 어디고 거기서 화인코리아는 또 뭐야? 라는 식으로 해서 그 블루엔젤 따는데 4년 걸렸거든요.
언제쯤 따셨습니까?
그게 지금 한 5년 코로나 조금 전에 따는 코로나 때 딴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좀 의아해할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 지금만 해도 이제 K-팝이고 뭐 K-컬처 이래가지고 많이 유명해졌지만
그래도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해가지고 알긴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도 그 유럽 같은 데서는 주로 그 바이오라고 하는 그렇죠. 걔네들은 발음이 비오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 제품이 더 저렴하게 많이 팔릴 때였고 그렇죠. 블루엔젤을 유럽에서 딴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독일 빼놓고는 주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걔네들이.
그렇죠.
근데 제가 따고 나니까 프랑스도 땄다고 하더라고요. 어? 한국도 따는데 왜 우리는 안 줘? 그렇게 하고 블루엔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조 같은 경우가 됐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유행처럼 고급 환경 인증이 에코서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이 같이
그 정도 되면 이 제품인 진짜 환경에 친화적인 제품이라는 거를 딱 느낄 수 있는
네. 근데 아직 한국에선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왜 독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전에.
아,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
네, 에코서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심지어는 블루엔젤은 아로마 오일도 인정을 안 해요.
아.
왜 그러냐면 생분해가 잘 안 돼요. 왜? 기름이니까.
그렇죠. 그게 기름이죠.
그래서 기름도 못 넣어요. 그래서 블루엔젤은 상징적인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거 아로마 오일을 저희가 왜 넣냐면 일반 다른 데서는 케미칼 향을 넣는데 저희도 향을 만드니까 알거든요. 그 향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나는 악취라고 하면 좀 그렇고 베이스 취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그렇죠. 않아요. 근데 그거를 커버하는데 일반적으로 넣는 향들을 저는 아로마 오일로 대치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일단은 환경에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생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쪽 거는 그 오렌지 오일 같은 것도 인정이 안 돼서 빼버렸고 에코서트에서는 오렌지 오일은 에코서트급이면 인정을 해줘요.
아, 너무 이게 하드하게 가지 않고 네네. 그래도 환경 제품을 좀 소프트하게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다.
그럼요.
예. 물론 이제 너무 밑에는 아니긴
그거는
하지만.
아니고. 그래서 에코서트 같은 경우나 블루엔젤 같은 게 저희가 딸 때 보통 많이 하는 질문이 천연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정력이 좋아?
오.
어떻게 거품이 나와?
오.
이걸
그렇죠.
의심해요.
거품. 맞아요. 거품.
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샴푸 하나 개발하는데 7년 걸렸고요. 세제 개발하는데 4년 걸리고 그렇게 해가면서 계속 쓰고 다시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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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 거품이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품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네,
습관.
이제 습관에 이 거품이 있어야지 아 지쳤다.
네네.
뭔가 내가 깔끔해졌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네네. 사실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그 습관이라는 게 네네. 무시를 못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금은 좀 또 조용하긴 한데 좀 제 생각으로는 벌써 10년 전쯤에 좀 이런 환경 관련돼서 좀 유명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것이 EM이잖아요.
네네.
EM하고는 어떻습니까?
아.
요새는 되게 EM 쓰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 옛날에 EM 뭐 원액 구해서 뭐 비누 만들고 뭐 하고 치약 만들고 뭐 엄청 많았는데.
저도 남들이 좋아한다고 하면 그 원료가 욕심이 안 나지는 않아요.
네네네.
그래서 샴푸에는 어성초와 하수오라는 원료
네네네.
그게 그렇게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전들 사용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험은 해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미즈7이라는 한방 추출물에 해당되는 산야초 추출물이 방부 역할을 걔를 못 이기더라고요. 아. 그러면 진짜 합성 방부제를 넣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저는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성초 빼버리고 하소도 빼버리고 그런 식이었어요. EM도 저도 역시 실험은 했는데 못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작업해서 쓰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EM이. 공산품으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한동안 EM 공산품 엄청 많이 나갔는데.
네, 별로... 그거 많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저 가 생각하고 있는 절대로 방부제를 넣어야 된다든지
이 말은 뭐 하기에 좀 그렇게 하죠. 굉장히 까탈로우시군요.
예, 못된 성격.
못된 성격이 뭐냐면 본인의 딱 주관이 있으니까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요거는 꼭 지키고 싶다라는 걸 진짜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타협할 만도 한데.
아니 제가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것도 저희 상공회 회장님이 저한테 박성희 너 요거는 눈 조금 찔끔만 감고 한번 작업해주면 너 건물 하나 생기는 그 오단데 왜 때려치우니?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개면 그 활성제 중에 이제 보통 많이 쓰는 SLS나 SLES를 넣으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거품이 별로 안 나니까 그걸 넣으면은 훨씬 단가를 진짜 3분의 1로 줄일 수 있거든요. 전들 못하겠어요.
솔직한 저로 지금 이거 사실 이거 광고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 회장님이 그러니까 대표님이 만드는 그 제품들은 네. 100% 환경 친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세제 쪽은 100%고요.
세제수 뭐가 네. 좀 제일 흔들립니까? 그러면
이 저희 제품에 화장품 쪽에서
화장품 좀 어렵다.
화장품 쪽에서 스킨은 천연으로 거의 가능을 했어요. 아, 아주 소량. 아주 소량 유화제가 들어가요. 근데 저희가 로션을 안 만들고 크림을 포기했어요. 크림이 잘 나갔거든요. 근데 크림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방부제를 안 넣고 견딜 수가 없어요. 얘가 대부분이 제가 스패출러가 있지만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빼는 그쵸. 게 저희 그 식구들 저는 무조건 스패출러 쓰지만 저희 신랑마저도 이거 좋은데 하고 딱 하면 손으로 놓고 있어요.
이게 펌프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거의 고체화돼 있는 거잖아요. 크림은 로션까지는 이 펌프로 가능한데 근데 로션도 안 만들어요. 로션은 처음부터 안 만든 이유가 유화제를 많이 넣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렇죠. 네.
처음부터 어쩔 수 없이 스킨까지 안 만들려고 하다가 스킨은 사람들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니네 샴푸가 좋고 뭐가 좋고 해도 나도 한번 이렇게 좀 뿌리고 그러니까, 다른 걸 안 쓰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성이 좀 있으려면 네. 화학제품 좀 들어가야지 물성이 생기는 거니까 아까는 또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좀
떠서 그러니까 손이 솔직히 말해서 그
뭐지? 제일 더럽죠.
제일 더럽다고 보통 얘기가 다니니까 대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떠서 내가 이제 크림을 떠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손가락을 집어넣는 순간서부터는 세균이 해서
이미 퍼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오래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갑자기 제 방에 있는 크림이 손가락 맨날 찍어가지고 얼굴 바르는데 지금 내가 세균을 바르고 있나 갑자기
냉동실에 넣어놓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요.
빨리 하고 다시 또 그러니까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하려면 솔직히 번거롭죠.
예, 그래서 제가 크림을 지금 포기를 했어요. 잘 나가다가 지금 나머지 용기를 저하고 아는 사람들만 조금 나눠 쓰고 그쪽은 크림은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살 때 제가 진짜 아는 사람만 줬고 이제는 용기를 다 써갔기 때문에 없어요.
소진시키려고
해보고. 네네. 용기 그냥 버리면 그것도 공예잖아요. 그래서 아까워서 그냥 있는 것까지는 쓰자가 돼서 지금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은 상태고.
나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한데 네. 달라는 얘기를 못하겠네요.
로션은 제가 안 만들고 에센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네.
그래서 에센스에도 조금 들어가요.
에센스 좀
네. 그래서 스킨하고 또. 에센스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100% 안 들어갑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 제가 보니까 지금 얘기 들어오면서 제품 만들면서 다른 거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남들이 저희 제품을 써보고 영업을 해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뭐에 좋냐고 먼저 물어봐요. 뭐에 좋은 거? 저희는요 미백도 안 되고요 주름 개선도 안 되고요 발모도 안 되고요 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그럼 뭘 가지고 팔라고?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환경은 깨끗해져요.
아니요. 근데 스스로 건강해지는 건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딘 거죠. 그래서 저희 거 보시면 어딘가 에코슬로우 에코뷰티라고 돼 있어요.
아~
천천히 제가 실험을 해보는 것도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병원 다니면서 저희 애가 동상에 있을 때 동상 걸렸을 때 항생제를 주사를 맞고 집에 연고를 발랐어요. 바로 나요. 근데 며칠 지나면 다시 도져요. 그래서 제가 해본 진짜 저희 딸 발을 놓고 임상 실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향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향으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아로마 오일들이 향 만드는데 조금씩 이렇게 혼합이 되거든요. 그래야 향이 더 예뻐지니까.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다가 전화를 해서 왜냐면 프랑스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거 어떤 거로 이럴 때 니네는 임상 실험을 그러니까 비상 약으로 쓰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골든 호호바에다가 뭐 어쩌고 저희 에멀전 오일이에요.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제품은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은 우리가 알로에나 뭐 동백기름을 사용했던 것처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마다 마사지를 해줬어요 발바닥을. 근데 그게 한 3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동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걔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 정도 쓰면, 그러니까 이제 뭐 약품을 쓰면 그게 빨리 예. 개선이 되는데 그만큼 개선은 느리지만 그만큼
완벽해질 수 있고 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사실 우리가 좀 빠르긴 해요. 사실 그 빠른 것 때문에 물론 네네. 한국이
발전은 했죠.
그 있긴 하긴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면 지켜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학으로 뭐 박사가 된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박사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완벽하게 제가 큰 소리 칠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지구 아니온도 다녀가세요라는 개념처럼 모든 것이 생분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원료도 생분해 되고 그렇죠. 용기도 생분해 돼서 자연의 흔적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라는 이 쓰레기가 플라스틱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이 결국은 태워둔 햇볕에 발에서 그게 그 산화되면서 안 좋은 산소 이게 우리가 산성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자체를 저는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용물 일단 생분해 돼야 되고요. 용기도 가능하면 재활용을 하든지 생분해 되는 걸 썼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느라고 단가가 올라갑니다.
좀 잘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자책 아닌 자책과 아쉬움과 아쉬움이
네.
사실 왜 그러면 사실 요새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좀 이렇게 꽂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 플라스틱?
네.
그건 확실히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 여성분들 화장하고 나서 이제 그 닦는 거 더 쉽지 않으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그 화장품 그 씻는 거에다가 그 미세 플라스틱 넣어가지고
네네.
깨끗하게 네네. 세척됩니다. 그거 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인가 그 제품 싹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왜 없어졌냐 했더니 그것이 결국 미세 플라스틱이어서 녹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또 순환으로 돌아서 인간한테 먹이로 네. 온다. 그 생선 같은 것들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제품이 없어졌긴 했으나
네.
이제 그러면서 그 미세 플라스틱이 그건 애당초 미세 플라스틱이었고 요새는 이제 기본 플라스틱이 또 분해되면서
네.
또 그것이 또 남아서 그래서 좀 심한 얘기로 하면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1년에 내 뱃속에 그 신용카드 한 장씩
네네.
쌓인다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얘기를 엄청 신경 쓰고 하는데 보시기에
네.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그래도 선진국에 다가서려고 노력은 한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네. 저희가 외국 이렇게 가보면 보이지 않게 쓰레기 그냥 생각보다 더 막 버려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참 감사한 편이긴 한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 분리수거할 때 보면 제가 아저씨들을 옆에서 어느 순간 또 돕고 있어요. 뭐가냐면 종이를 버리는 거에 밑 옆에 클립이 붙어 있는데 클립을 그냥 넣어서 하면 깨서 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노트 같은 거면 플라스틱 억지로라도 빼서 또 플라스틱 버리는데 버리거든요.
종이 뭐 어떤 좀 있으면 이제 다 종인데 그 링으로 연결시켜요. 플라스틱 연결 아니면 네네. 겉에 그 플라스틱 그래서 네. 이게 종이 안 꺾이게 네. 그런 거나
네. 네. 그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잘 자란 것까지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국민성이 좀 됐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엄밀히 해서 약간 불편함이
예, 불편함이 더.
그러니까 우리 뭘 더 지키려고 하는지. 네. 뭘 더, 기양하는 거. 네. 좋게
맞아요.
얘기하면.
기왕하는
거. 거. 네. 야, 분리수거 했잖아. 네. 기양하는 거.
하느님 앞에 떳떳하게. 나 이렇게 하고 살다 왔습니다.
그것마저도 해라.
네네.
딱 그런 느낌이시네요. 네,
비닐 같은 것도 그냥 버리면 한번 힘기고 좀 말려놨다가 버리면은.
지금 말씀하시고 들어오면 대표님이 실천하는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좀 미쳤다고 하면.
아, 왜?
아니, 저는 밥상 머리에서도 어디 직원들하고 먹어도 직원들이 불편해해요. 왜냐면 제가라도 다 먹고 음식물 버리면은 아까우니까, 아깝고 쓰레기니까 그러면 앞에 거래처든 직원이든 같이 먹어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네.
뭐 이 사회나 파르티코 회장님이 그 찬미바소서를 쓰면서 이 지구라는 것을 공동의 집이란 표현을 네네. 쓰기도 했고 그드 거기에다 주고 싶은 큰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게 꼭 천주교 신자만 이 평화 방송을 듣는다는 거는 아니지만 불교 신자가 됐든 개신교 신자가 됐든 저는 천주교지만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보이든 안 보이든 떳떳할 수 있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요.
야,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떳떳하게라는 말 표현이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참 떳떳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떳떳한 사람으로 살다 죽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떳떳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주변에서 아, 저 사람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아
조금 아쉽다. 아, 그런 정도까지.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은, 네. 그러니까 인간이 있는 곳은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아무것도 안 남기고 떠나야 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먹더라도 봉지라는 걸 또 뜯어야 되는 거고, 아,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죄송하지만, 용기라는 거 남아있는 것이 포장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고, 사실 그게 결국은 쓰레기의 개념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사실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무조건 쓰레기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참 어렵다. 그래서 아까 그 자매님이 처음 얘기했던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게, 가능한 곳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박성이라는 삶이 죽기 전에는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저는 어렸을 때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자연에 네네.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거에 다시 초석을 만드는 데는 제가 한몫했다라는 정도까지는 해놓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완전히 아세즈라는 그런 정신을 완전 없애버리는 그렇게는 안 될 수 있게 초석은 완전히 만들어놓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정도는 생각하고 살아야지
네네.
라는 그 기반
네네.
기틀을 가지고 싶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뜻이기는 해요. 따지고 보면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점점 더 인식하시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옛날에 플라스틱을 버리는 것이든 등등이 귀찮음인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점점 그것이 좀 더 뭐라 그럴까 그 방향으로 그때까지는 이 정도면 되겠다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긴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청취자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거를 누구 탓하지 말고 이왕이면 자기 이름 값은 하고 가는 게 참 좋지 않을까. 이름의 흔적을 사람은 머리를 하늘로 놓고 살기 때문에 그 자기의 뒷 그림자든 발자취든 자식이 됐든 후손이 됐든 후배가 됐든 누군가한테 참 멋지다. 진짜 희망한다면 세인트까지 그려질 수 있는
그렇게 기왕 목표 잡으려면 크게 잡아라.
네, 그러니까 떳떳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곳을 생각을 하면 이왕이면 내가 보람이 있는 것을 하면서 그거에서도 충분히 저는 이제 환경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환경 제품으로 흘렀지만 만약 음악이 좋으면 음악 쪽으로 하면서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량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Voice of Angel EasyWellLife.com 메디트리 아큐팡처 피지오테라피 전망 좋은 창 JMP 로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부 복지 수급자는 처리 지연으로 일부 사람들의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구제역 위기경보를 관심단계로 낮추고 평시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ACC 부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메디트리 아큐팡처 앤 피지오테라피
톨링 뉴스입니다. 케냐 주교단이 실업과 불평등, 기후변화, 가족구조 변동, 사회분열, 국정운영 문제 등에 대한 교회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케냐 주교회는 8월 19일 나이로비 대교구 도눔데이 루셸 하우스에서 주교회의 사무국 전략계획 2026년에서 2035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발표식 자리에는 케냐 주교단과 주교회의 직원, 개발협력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케냐 주교회의 의장 모리스 무아티아 마쿤바 대주교는 이 계획에 대해 케냐 카톨릭 교회가 새롭게 봉사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책임성을 높이고 보다 효과적으로 신앙을 증언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케냐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회와 더불어 중대한 도전들의 직면에 있다며 경제적 압박, 실업과 불평등, 변화하는 가족 구조, 기후변화의 영향, 기술적 변화, 사회 분열, 건전한 국정운영과 윤리적 지도력에 관한 우려 등이 그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루이스 업스턴 사회개발부 장관이 법 개정 이후 복지급여가 삭감된 사람은 없었다고 의회에서 밝혔지만 실제로는 처리 지연으로 일부 사람들의 급여가 잘못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긴급하게 통과된 새로운 법에 따라 일부 복지 수급자는 최소 52주마다 자신의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대상에는 장애인 지원금, 긴급급여, 슈퍼 애뉴에이션, 주거보조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부 수급자의 급여가 잘못 중단됐습니다. 럭슨 총리는 의회에서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과 의무적인 재심사로 인해 주요 복지급여가 잘못 취소된 일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업스턴 장관 역시 처음에는 급여가 잘못 삭감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질문을 받자 처리 지원으로 인해 일부 급여가 중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업스터 장관은 사람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실망스럽다고 밝혔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후 급여가 다시 지급되고 사회개발부가 사과했습니다. 녹색당의 리카르도 메넨데스 마치는 이번 사건이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수급자들에게 자동으로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제출된 서류를 처리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되지 않았 급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 역시 정부가 복지 제도를 너무 서둘러 변경하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복지 행정의 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의 검토와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금융시장 감독청 인공지능 AI 발전으로 주택담보대출 신청 과정에서 사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금융정보분석기관인 우스트렉은 최근 수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크로우 조사에서는 대출 신청을 위해 소득을 부풀리거나 고용 상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사업 활동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확인됐습니다. 사기 사례에서는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서류가 반복적으로 사용됐으며 여러 대출 신청에서 같은 모기지 브로커, 회계사, 법률 회사 등이 등장하는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특히 AI를 이용하면 재직 기록이나 은행 명세서와 같은 금융 관련 서류를 더욱 그럴듯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뉴질랜드 FMA의 루이스 웅거 집행 대응 담당 임원은 AI 기술 발전으로 급여 명세서 등 가짜 금융 서류를 만드는 것이 더 쉬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위험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제출된 정보와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은행 중 하나인 ANZ도 대출 신청 과정에서 허위 또는 악의적인 서류가 사용되는 것은 우려할 만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빠른 대출 승인이나 손쉬운 재융자를 보장한다는 사기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은행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스퀘어의 데이비드 커닝엄 대표는 은행이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 대신 오픈뱅킹을 통해 은행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한다면서 서류 위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AI가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가짜 금융 정보와 문서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 금융 사기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할 때 정치인들은 흔히 선거 당일 투표만이 유일하게 중요하다며 조사의 신뢰성을 의심하지만 실제 선거 직전 여론조사의 정확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베리안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치러진 8차례 뉴질랜드 총선의 최종 원뉴스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실제 정당 투표율과 평균 오차는 1.17%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정당 조사 결과 중 33건이 실제 득표율과 1%포인트 이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정확했던 해는 2014년 평균 오차 0.66%였고 코로나19와 사전투표 영향이 컸던 2020년은 1.72%포인트로 오차가 가장 컸습니다. 2023년 역시 오차가 약 1%포인트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혼합 비례대표제 MFP 특성상 5% 의석 배분 기준선에 걸친 소수 정당의 경우 1에서 2% 미세한 오차가 원내 진입 여부와 정부 구성의 킹메이커 지위를 좌우할 만큼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2011년과 2017년 뉴질랜드 제1당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한편 조사 방식은 유선 전화 중심에서 모바일과 온라인 패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화돼 왔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보유비용이 급증하면서 주택 소유로는 이득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뉴질랜드 최대 은행 ANZ 경제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ANZ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와 웰링턴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약세를 보이며 올해 연말 집값은 1% 하락한 뒤 내년에 2% 반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점진적인 경기 회복세가 이를 일부 지지하고 있으나 기준금리 OCR 인상과 총선 불확실성, 신규 부동산 세제 도입 가능성 등이 주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ANZ는 향후 두 차례 검토를 통해 기준금리가 3%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출금리에 비해 순임대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투자자에게는 임대 수익 대비 실거주자에게는 주거 편익 대비 자금 조달 및 보유 비용 부담이 훨씬 커진 상황입니다. 한편 4에서 5년 만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 대출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2년 이상 장기 고정 금리는 기준 금리가 3.5% 이상 유지되어야 실익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대출자에게는 장기 고정이 유리하지만 비용 절감이 우선이라면 1년 단위 갱신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6월 분기 Q2에는 주거용 임대 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전반적으로 실제 임대료 수준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C 서비스의 본 센터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분기 전국에서 새로 접수된 주거용 임대 보증금은 총 4만 980건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interest.co.nz이 2021년 초부터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6월 분기 기준으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대 활동이 활발했던 것과 달리 실제 임대료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주택과 지역을 합산한 6월 분기 신규 보증금 기준 주간 중위 임대료는 $600로 지난해 같은 분기 및 2024년 같은 분기와 동일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임대료가 거의 오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최대 임대시장인 오클랜드에서는 6월 분기에 13,872건의 보증금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적어도 최근 5년간 오클랜드의 6월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건수이기도 합니다. 오클랜드의 중위 임대료는 6월 분기에 주당 $650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오클랜드의 중위 임대료는 이제 거의 3년 동안 $65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역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던 오타고 지역의 3개 지방의회가 숙박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 때까지 협약 체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당은 일요일 숙박세 도입 방침을 배제하면서 재집권할 경우 새로운 세금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센트럴 오타고 지역의회, 퀸스타운 레이크스 지역의회, 오타고 지역의회는 목요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들이 추진 중인 협약에는 2027년에 숙박세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향후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은 약 2주 전 사실상 서명 직전까지 갔지만 국민당 내부의 지도부 협상으로 인해 서명이 연기됐습니다. 각 의회의 시장들과 의장은 이미 협상이 완료돼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던 협약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실망을 나타냈습니다. 지방의회들은 숙박세를 대신해 어떤 대안이 검토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계 1박당 부과하는 숙박세는 최근 정부와 체결된 오클랜드 지역 협약에도 포함된 내용이었습니다. 국제 뉴스입니다. 네팔 중북부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8월 27일 오후 기준 270명이 숨지고 823명이 실종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의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애초 현지에서 고립된 것으로 알려진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 200여 명과 함께 대피해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며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네팔에 파견해 한국인 수색과 구조 업무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바그마티주 경찰 대변인인 라젠드라 프라사드 다말라는 EFA통신에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홍수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네팔 정부는 티베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 관계자는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의 강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있다며 당국은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마무리한 중국 당국이 차세대 스마트 제조 등 향후 5년간 역점을 둘 공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 따르면 공업정보화부 신궈빈 부부장은 선진 제조 능력을 높이고 차세대 스마트 제조 발전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하며 제조업의 스마트 개조,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연결을 촉진하는 한편 스마트 공장과 디지털 산업단지를 건설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부부장은 또 AI 산업이 경제 성장에 강력한 스마트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면서 향후 5년간 AI와 제조업을 결합하는 AI 플러스 제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전기차 조선 등 일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반도체, 신소재 등에서는 아직 선두권과 격차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신 부부장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발전을 견제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산업 혁신 측면에서 원천 혁신과 핵심 기술 난관 돌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구조 최적화와 관련해 집적회로, 항공우주, 바이오의학, 스마트 로봇 등 신흥산업 건설을 가속하는 한편 양자기술, 피지컬 AI, 6G 등 미래 산업을 새로운 경제 성장점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흥산업 중점 산업단지와 기업을 늘리겠다면서 2035년까지 관련 시범단지 100곳과 시범기업 1,000곳 정도를 육성하겠다고 했으며 산업 응용을 강조하며 AI 플러스 외에 5G 플러스, 로봇 플러스 등의 속도를 내겠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작년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을 추진한 것을 계기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이 유럽이나 캐나다에 해외 운영 거점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이런 방안을 놓고 포르투갈의 노바 경영경제대학원, 스위스 로잔 소재 국제경영개발원, 런던 비즈니스 스쿨, 캐나다 토론토대 등 잠재적 파트너들과 논의를 벌였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당시 우리는 불확실한 비자 상황 때문에 유학생들을 위해 미국 바깥의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다행히 그런 상황은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현재 추가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대 법인의 마리아노 플로렌티노 쿠에야르 이사는 하버드대가 외국에 몇몇 거점을 두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8월 들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쿠에야르 이사의 발언은 하버드 경영대학원뿐만 아니라 하버드대 전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5월에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연구하려는 유학생, 방문연구원, 교환교수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연방 법원들에서 제동이 걸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구제역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로 낮추고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인 경북 예천은 심각해서 나머지 지역은 주의에서 각각 조정됐습니다. 예천군 방역 지역 내 이동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일에서 예천군에서 6건의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고 방역 지역 내 축산 농장 정밀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구제역은 1월 인천 광화 1건, 경기 고양 2건, 이어 7월 예천 6건 등 모두 9건이 발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예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발생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축, 차량,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고 우제류 가축에 긴급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에서 14일 전국 소염소 442만 여마리를 대상으로 하반기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합니다. 수의사가 접종을 지원하는 농장은 9월 한 달간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인트레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1원 68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9원 89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3원 47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약한 바람이 불고 오후에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오전에 흐리고 가벼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송영님, 아나운서 이수승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 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팡처, 피지오테라피, JMP 에듀케이션,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게시판입니다. 브레인 차지 안내입니다. 성인을 위해 특별히 기획된 브레인 차지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정신적 웰빙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입니다. 두뇌 건강 증진과 기분 전환 및 활력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웰빙 지원 브레인 차지 프로그램은 오클랜드 전역에 지정된 도서관에서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장소를 확인하시고 따뜻하고 편안한 웰빙 경험을 함께 해보세요. 체스 클럽 안내입니다. 체스 클럽에 참여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전술을 갈고 닦으며 훌륭한 체스 코치님의 조언을 통해 실력을 한 단계 높여보세요. 참가자는 기본적인 체스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체스 클럽은 9월 2일, 16일, 30일,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앱섬 커뮤니티 라이브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코어 랭귀지 베이킹 안내입니다. 1870년대에 지어진 허윅 저택의 주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샤클록 석탄 조리대를 이용해 전통 빅토리아 시대 요리와 현대인에게 인기 있는 요리를 직접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완성된 요리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성인 $10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9월 2일, 10월 7일,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호윅 40번지 길레스 에비뉴 뉴마켓에서 진행됩니다. 뉴질랜드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다루는 무료 커뮤니티 세션입니다. 사업 아이디어, 사업 계획, 사업 구조, 사업자 등록, 규정 준수, 예산 책정,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보타니 라이브러리 레벤1에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